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월 28일 납치 문제 개몽 연구 메구미를 향한 맹세 탈환이 도쿄도 고토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야마자키 고토구장은 다음과 같이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토구장 야마자키 다카아키입니다. 주최자로서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토구의 극장인 티아라 고토에서 열린 납치 문제 개몽 연구 공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연은 납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납치 문제의 비극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연은 처음에는 관객들 앞에서 직접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고토 구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지만 관객 없이 온라인 개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내의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학생들은 수업 등의 관계로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직장인들 또한 업무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이용한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없는 상황에 계셨던 분들을 포함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공연의 개최에 협력해 주신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도쿄도, 극단 야소카이, 가수 야마구치 아야키씨, 그리고 그외 협력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개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입니다. 여기 고토구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종 실종자 두 명의 가족이 살고 계십니다. 고토구에서는 매년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개몽 주간이 되면 군의 홍보판이나 구 시설에 약 300곳의 포스터를 배치해서 납치 문제 개몽과 특종 실종자 두 명의 정보 제공을 호소하고 있으나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은 고령이 되어 가고 있어 한시의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토구는 앞으로도 정부 및 도쿄도와 연계하면서 하루라도 빠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론을 모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나 자신이 혹은 나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 구출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이 연극을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납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연극을 시청하시고 느끼신 점을 꼭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납치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군사 침공을 하여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사망시키고 문명을 파괴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에 대하여 항의와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하여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조선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공정한 언론과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하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일본의 신문과 텔레비전 등의 언론 매체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현지 전투 상황과 관계 각국의 외교 등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 수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반 주민, 정치인들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투 상황의 설명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 표명을 하면서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거주지역 등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된 현장과 인명피해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우크라이나이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학생, 회사원, 더욱이 가정주부 등도 저항하며 싸우고 있고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했던 푸틴 대통령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의 시기와는 다르게 사진 기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으로 전투와 피해 현장을 찍어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만과 선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은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스위프트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결제 네트워크에서 러시아의 특정 은행을 제외하는 조치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프트란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이 국가 간 무역 등의 결제나 송금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이 기관에서 제외되면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로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위프트의 제재를 받은 나라는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된 북조선과 이란 두 나라였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추가되었습니다. 2월 28일 열린 유엔 총회의 긴급특별회의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의 규탄 연설이 있었고 대다수의 회원국이 온갖 외교 노력을 무시하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였습니다. 지금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자금 등을 지원하자고 하는 응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러시아인들이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대국인 일본도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또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발표에 의하면 6만 명 이상이 기부하여 총액 20억 엔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부자들 가운데는 2019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를 방문하였을 때 제렌스키 대통령과 면회한 적이 있는 큰 그룹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회장은 가족과 토의하여 폭력의 희생자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10억 엔을 기부한다고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의해 도시가 파괴되고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리고, 러시아에 대해 명분이 없는 전쟁을 멈출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주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죄 없는 수많은 민간인을 사망시킨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 장비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을 정전의 조건으로 내세워 난항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 당국은 일반의 북조선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매체를 통하여 이번의 전쟁은 미국과 추종 세력의 반러시아 책동에 의한 결과로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북조선 당국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주권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슬로건과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또한 북조선 국내에서는 노동 당원들에게만 비공개로 러시아가 이웃 국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상시 동원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했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북조선의 주민들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어 러시아의 일방적인 무력 침공에 의하여 도시가 파괴되고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된다면 러시아를 규탄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희생적인 행동에 감동하여 응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공정한 언론과 우크라이나 정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5일 날에 북조선은 올해 9번째가 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좀 본다면 2월 27일 날에 했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같이 전자 위성 개발 계획에 다른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그런 식으로 북조선이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 북조선이 작년 2021년 1월 달에 발사 단대회에서 김정은 전 비서가 하는 그 사업 보고 그 안에서 군사 전자로 위선의 설계를 좀 완성됐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앞으로 해야 되는 그 과제로서는 가까운 시기에 군사 전자로 위선으로 좀 운영하고 운영하는 그 전자 정보 수집 능력이란 것은 확보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김정은 전 비서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에서 하는 김정은 전 비서의 말에 따른다면 이번에 2월 27일 날 그리고 3월 5일 날에 북조선이 좀 군사 전차 위성 계획 그 때문에 하는 그런 미사일 발사를 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너무 좀 중요한 그 관심이 줘야 되는 것은 역시 4월 15일 날에 북조선에서는 좀 너무 그 큰 그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탄생 110년 10주년을 좀 맞이하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 좀 어떤 그 축하 의미로서 위성 발사 전자로 위성 발사라는 것을 좀 북조선이 할 가능성이 물론 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도 돌아보면은 북조선이 어떤 그 큰 그 축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공위성 발사라고 말을 하는 ICBM 발사 시험을 좀 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일성 탄생 110년 그런 것을 좀 그 실로 축하하러 위성 발사랑 그런 말로서 하는 ICBM 발사를 좀 할 가능성이 물론 있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2월 27일 날에 3월 5일 날에 좀 두 번 했었던 그런 미사일 발사 시험을 본다면 너무 좀 그 북조선이 빨리 좀 그런 거 좀 했었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 4월 25일 날에 좀 그 의식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란 그런 우리의 그 관심이 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북조선이 그 한국에서 3월 9일 날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그 이 군사 전자로 위성 개발을 좀 그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를 좀 했었던 것이 역시 야당 보수 후보랑 거기에 좀 유리하게 되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그 미사일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북조선에는 별로 도움이 없는 오히려 불이한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은 역시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그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역시 이번에 특히 3월 5일 날에 북조선이 했던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중국으로서 볼 때 너무 좀 그 환영할 수 없는 뭔가 좀 기분이 나쁘게 되는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좀 빨리 해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월 5일 날에 발사한 것은 그 3월 4일 날에 도쿄 패럴림픽이 시작한 그 다음 날이었고 그 다음에 3월 5일 날 그런 날짜는 역시 중국에서 중국 인민 대표 대회랑 너무 중요한 행사가 시작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볼 때는 3월 5일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날인데 거기에 미사일 발사했던 것은 너무 좀 중국에 대해서는 그 기분이 나쁜 것으로 볼 수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던 것은 역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뭔가 이유가 북조선에 있었다고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원래 이러한 그런 전차 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은 4월 15일 날에 김일성 110트루 그 탄생 110트루 행사 좀 끝난 후에 한국에서 아직은 그런 그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그 5월 8일까지 그 사이에 한다면 그 시기라면은 별로 외부에서 큰 반발을 비난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하는 거라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번 북조선이 선택했던 것은 빨리 했었더라는 것은 역시 4월 15일 날에 의식해서 그 전에 좀 위성 발사를 좀 하고 싶기 때문에 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서 볼 때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상태 때문에 너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북조선이 좀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ICBM 발사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4월 15일 날 전에 할 가능성이 거기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은 혹시 북조선이 가까운 시기에 그 미국한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그 왁신을 좀 제공한 그런 것을 좀 받고 싶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일단 그 유엔을 통해서 하는 곳이라도 곳으로 좀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런 왁신 제공을 좀 받게 될 때는 그럼 그 시기에는 미사일 발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왁신을 좀 그 얻기 전에 빨리 좀 미사일 발사했다.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4월 15일 전에 진짜 북조선이 위성 발사할까 말까라는 것은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2000년의 히트곡 야이다 히토미의 마이 스위트 달링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이다 히토미의 마이 스위트 달링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